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종교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말씀의 도리를 따라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도됨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 되고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점차 거룩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고 완성되어져 가야 한다. 그런 교리가 성화교리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함께한다. 그 뜻이거든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신자라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인격이 또한 그 어떤 성품, 그 기질 이런 모든 것들이 점차 거룩하게 바뀌어져 가고 달라져 가야 된다. 그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져 간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걸 성화 교리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고 성령이 역사한 증거다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조직신학이라고 했죠. 조직신학에서는 구원론 안에서 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변화로 달라짐으로 얘기하니까 구원론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게 성화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구원받은 신자라면은 그 행동이나 인격이 점점 달라져 간다. 그게 우리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건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 뜻과 같은데 거듭난 신자라면은 뭔가 좀 거듭났다는 거룩한 그런 신자다운 냄새를 풍겨야 되고 그게 성화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나쁜 성품을 없애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에게 성화라는 건 당연한 결과다. 성화를 얘기한 사람들은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의 거의 대부분은 이 성화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성화를 위해서 힘쓸 것을 많이들 얘기를 하죠. 또한 교인들도 이제 성화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화되기 위해서 또 많이 힘쓰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평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일을 쓴다거나 또 착한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에 힘을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화되어져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성화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이 오히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초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대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화에 대한 교리가 성경적으로 과연 맞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성화를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옳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교회에서 성화는 윤리적인 면으로 흘러간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화가 곧 윤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다. 그 달라지는 건 결국에 윤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화를 얘기한 사람들은 윤리와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건 사람의 성품과 기질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품과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윤리적으로 바른 행동을 한다. 그런 생각도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신자는 자기의 어떤 성품과 기질을 좋은 것으로, 좋은 성품과 좋은 기질로 바꾸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의 어떤 성품과 기질을 좋은 성품, 나쁜 성품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좋은 성품입니까? 나쁜 성품입니까? 또 여러분의 기질은 좋은 기질입니까? 나쁜 기질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 좋은 성품 그러면은 좀 부드럽고 부드러운 성격, 그리고 좀 차분하고 인자하고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되게 상상을 합니다. 나쁜 성품은 아주 극히 다혈질적인 성품, 화를 잘 내는 거, 살짝만 건드려 튀어 올라오고 버리는 거, 이런 건 나쁜 성품, 뭐 그렇게도 또 이해를 해요. 사람마다 성품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각기 다른 성품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처럼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성품과 기질을 어떤 신앙적인 성품과 신앙적이지 못한 성품을 따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은속교 여러분들 성품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다혈질적인 분도 있고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아, 저건 신앙적인 성품이고 저건 신앙적이지 못한 성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품은 타고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을 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비판하고 이러한 것이 없고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앉았다면 욕만 하고 입만 열었다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 없죠. 아무리 차분하고 인자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성품을 그런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게 되죠. 이건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지 성품과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전국에 떠들썩하게 시끄러운 문제가 하나 있죠.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그 중학생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그 중학생이 이제 대구 수성중학교에, 수성구에 중학교 학생이라고 하는데 또 그 부모가 모두가 다 이제 교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 엄마는 중학교 교사,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그 자살한 학생의 부모 입장이라고 해보십시다. 내 아들을 자살하게 만든 그 가해 학생들. 보니까 폭력도 참 그, 한마디로 잔인하게 했더만은 그런 그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부모라면 다 같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성품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좋은 성품에서는 분노가 적게 나오고 나쁜 성품의 분노가 크게 나오고 뭐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성품과 기질을 흔히 세상이 얘기한 것처럼 좋게 그렇게 바꾼다 치더라도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 이런 것이 우리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면은요, 뭐 좋은 성품, 좋은 기질을 가지면은 분노와 미움과 시기도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리 인자한 성품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미움은 있는 것이고 시기도 있는 것이고 분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성품을 따라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 죄의 그런 문제들이 기질이나 성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바꾸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 너무 폭력적으로 되어 간다는 것 때문에 어른들이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옛날보다 더 폭력적이 되어 간다. 그 원인을 뭐 게임에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옛날 원시 시대 때의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폭력적이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느 고고학자가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옛날 선사시대 때 원시인들의 살인율이 18%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살인이 높았다 그래요. 그걸 이제 그 발견된 그 옛날 원시인들의 유골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게 살해당한 유골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높던 살인율이 문명이 발달하고 어떤 질서가 세워지고 하면서 줄어갔던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폭력적인 사람 본성이 뒤바뀐 것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과 어떤 질서에선 눌린 것입니다. 인간의 살인성, 폭력성이 눌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시시대에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법에 익숙해가지고 내가 살인하고 나쁜 일 제지를 받기 때문에 그걸 내가 누르고 참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살인 그 페이지가, 퍼센테이지가 낮게 나오는데, 낮게 나오는 것 뿐이지 옛날에 비해서 인간의 본성이 달라진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생각해 보세요. 동생인데.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고 아벨 제사 받았다고 돌 쳐 죽여버린다. 그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의 그런 본성과 우리가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고,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에 참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것이지, 그 가인과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더 나은 본성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본성의 문제는 죽어야만이 사라지는 것이고 거기 전까지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성품과 기질을 좀 좋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이것은 썩은 음식을 가득 담은 쓰레기통을 겉에를 페인트 칠하고 뭔가 포장을 해가지고 좋게 보이게 하려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속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찬데 말이죠. 그 성화를 얘기한 어떤 목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성품과 기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기질과 성품, 이게 이제 좋지 못한 성품, 죄인에서 나오는 성품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마음이 침체가 되고 마음에 안정이 없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툭하면 상처받는 심령, 사교성이 없는 거, 까탈스러운 성격, 남과 잘 융화되지 못한 스타일, 자존심이 센 사람, 말이 거칠고 쌍스러운 거, 거만하고 남을 깔보는 거, 항상 어두운 표정이 얼굴, 이런 것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나쁜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자는 그 성령과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의 기질을 끝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말씀으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거룩한 신자의 기질은 앞서 말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어떤 일에도 신경질과 짜증을 내지 않는 것, 이게 성화된 것이고요. 어떤 일에도 마음이 침체되지 않고 평안한 것, 이거 성화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해도 상처 안 받는 것, 그런 강신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교성이 좋은 것, 성격이 까탈스럽지 않고 무난스러운 것, 남과 잘 융화되는 것, 자존심이 없는 것, 말이 부드러운 것, 또 얼굴 표정이 항상 저같이 웃는 표정인 것, 이게 성화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화를 얘기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거의가 다 성화를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성화를 지키기 위해서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끊는데도 꾹 눌러 참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과연 성화라는 것 이처럼 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달라지는 것이냐, 성의 그런 그 성화를 얘기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것을 성화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신자가 성화되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신자의 거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거룩을 성화라고 말한다면 신자의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어떤 것이냐, 여기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신자의 거룩을 뭐로 가냐면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 이걸 신자의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이 말에서 소위 말하는 좋은 성품, 좋은 기질, 여러분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대개들 생각하는 신자의 거룩성은 성품적이고 기질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품, 좋은 기질, 여기에서 신자의 거룩성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말한 신자의 거룩에는 그런 성품과 그런 기질적인 것이 없어요.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이것이 거룩함, 거룩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더럽다, 더러운 것, 그 얘기는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건 다 더 악한 것, 더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한 것이고 신자의 거룩이고,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성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가 이 거룩을 음란을 버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또 뭐 거룩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당시 그 데살로니 교회의 어떤 지역적 특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 특성은 우상이 많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우상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전에서 이제 신을 섬기는 제사가 시행이 돼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제사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남자와 성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같이 음란 행하는 것이 제사의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남자들에게 신전에서 여인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피는 게 아닙니다. 바람피는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 신앙이었습니다. 신을 섬기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죠. 종교 행사인데. 자,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우상을 이제 버렸습니다. 신전을 찾아가서 제사 안 드리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인과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는 옛생활도 버렸을 것 같습니까? 우상을 버렸다면 다른 여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생활도 버렸겠냐는 것이죠. 그건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버리긴 했는데 옛 생활은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옛 생활 방식을 버리지를 못한 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1장에서는 칭찬을 하는데 이 4장 가서는 왜 음란 섬기는 걸 이제 문제 삼거든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음란 성행했을까 이런 의미 될 수가 있는데 교회가 되었다가 그 음란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 음란이란 당연히 여기 있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교회를 나왔는데 그 예성할만큼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하고 있었다 그것이에요. 그래 음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남자들에게는 쾌락이죠.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신전을 찾아가서 우상을 섬겼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신전 여인과 관계를 맺는 쾌락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버리긴 했지만은 내게 쾌락을 주는 것은 버리지를 못한 것이죠. 그게 음란을 붙들고 있는 예성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음란을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지 다른 의 사귀지만 바람 피우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음란을 버리라는 것이 자기 즐거움, 내 쾌락을 따라 살던 그 옛생활 그걸 버리라 그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게 신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 방식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쫓아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 땅의 가치관이에요. 내게 즐거운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버렸지만 나의 즐거움, 음란은 안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방식에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가 말한 그 신자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 내 욕망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거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성품과 기질이 바뀌는 그런 성화가 아니란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내 기쁨과 즐거움을 챙기려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고쳐 달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와 하나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신을 찾는 것은 오로지 내 중심이잖아요. 나의 뜻을 위해서 내 기쁨과 내 욕망을 위해서 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따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느라 하면서도 그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나의 쾌락, 내 욕망을 충족시켜서 그걸 이름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만 듣겠다. 이 땅에 나의 어떤 삶을 복권이 만들겠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거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백날 좋은 성품 받고 나도 인자함으로 똘똘 뭉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나의 즐거움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성품 그대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은 내 육체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 육체를 충족시키는 그것이지만은 신자에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되어져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드러나지는 것, 그렇게 세워지는 이게 신자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런 대로 새롭게 배웠다는 것이고 구별이고 그게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자에게 성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성화는 우리 힘으로 내가 힘써서 고쳐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소원을 두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고쳐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의 어떤 즐거움만을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음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사람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서 이르는 모든 현상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서 점차 습득되고 바뀌어져가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유지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심령이 더 강하게 붙들리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세월이 그 시간 얼마 된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뜻, 기쁨과 뜻을 위해 살고자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성화.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 것이 얼마나 만능된 것인가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된 신자는 결국에 내 욕심이 아니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성품이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한 자, 뭐가 정말 나에게 존귀한가 이걸 알게 된 그런 신자에게서 이 같은 모습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는 성화 얘기입니다. 신자 고침받는 것도 이런 의미예요. 고침받는 것도 성품과 기질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날 위해 살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고침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개들 생각하는 성화의 개념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연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태권도를 배우면 기간이 지나면서 띠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까? 배울수록 기술이 습득이 되고 그 기술을 몸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막 늘어가죠. 그런데 성화는 그런 식으로 실력이 늘어가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성화를 힘써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 할지라도 분노할 일에서는 분노가 나타져버리지 않습니까? 주체 못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자식 문제 거기에서 또 분노를 막 참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성화를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왔으니까 신자의 자라감이라는 거 그건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좀 나아져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 그걸 자라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이죠. 오전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서는 항상 실패와 무능력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끄셔서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으로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가 없고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걸 아는 신자는 나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걸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보다도 주 안에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 복되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가 돈을 위해 주를 찾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주께 붙들려 있는 그 인생의 복됨을 더 깊이 깨닫고 그걸로 감사 기뻐하면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나로 만들어달라. 이런 마음을 뒤바뀐다는 얘기죠. 그게 성령 역사거든. 이걸 성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에서 해방됐다 이게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돈에 붙들려 있죠. 그렇게 돈에 붙들려 있는 벗어나지 못한 그런 나를 보면서 회개를 하고 그런 나를 주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아, 안 되는 거구나.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이고 음란을 버린 것이고 성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힘쓰고 노력했었던 성품과 기질을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다. 그걸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게 거룩이고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에 성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성화는 우리가 항상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온 소망을 둔 그러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이 나에게 모든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믿음 안에서 주께 온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주가 나의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이게 성화되어 있는 신자됨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내 실력으로 뭔가 힘쓰고 이루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성령 역사하심 안에서 성령이 일하신 그 흔적으로 도구로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옵시고 내 힘으로 날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 성령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오직 그 거룩된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